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깨달은 인생에 대한 진리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한때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누려보지 못했던 부와 권세와 영광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누렸던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고 병이 들고 그 삶이 초췌해졌을 때 그가 비로소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때가 있고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인생 말년에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또 겸손하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젊은 날에 화려를 했지만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고 이제 나이가 들어 병들고 죽게 되었을 때 그때는 참된 인생의 지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그 위대한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나니. 자, 여기서 때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헬라어에서는 이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이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공교롭게도 황혜성 목사님께서 시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전도서에 대해서 이 말씀을 풀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 크로노스는 무슨 뜻이냐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연대기적인 시간이고 그냥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이 2시 17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카이로스는 어떤 시간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그 정해지신 그 의미 있는 시간, 결정적인 시간, 그것을 바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때, 그 첫사랑, 그때의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때 그 결정적인 시간, 그 의미 있는 시간, 그 시간을 바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작 부분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기한이란 이 말씀도 사실 때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 하나만 크로노스라고 번역을 했고 그 외 다른 모든 때는 다 카이로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시간은 그냥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전도서 3장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은 우연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를, 가장 선한 때를 정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2절에서 8절까지 그 말씀을 보며 뭐뭐뭐 할 때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때가 총 몇 번이 나옵니까? 예, 28번이 나옵니다. 벌써 계산을 하셨습니다. 네, 우리 김다영 권사님께서. 예, 28번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때라는 단어는 서로 대조를 이루면서 짝을 이루고 있는데요. 14가지는 긍정적인 내용이고 14가지는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뽑을 때,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 이처럼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처럼 우리 인생에는 서로 다른 때가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인생에는 좋은 날도 있고 좋지 않은 날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형통할 때도 있고 어려운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지나치게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고 또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또 낙심하거나 또 실망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이 있은 후에도 또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안 좋은 일이 있은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일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대한 이 안목이 참 필요한데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바로 시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도 누구라고요? 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시간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다양한 때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것을 이루시려고 작정하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라는 겁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그 고난을 겪은 인생의 스토리는 어떻게 보면 실패이고 비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기 위한 과정이었고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일으키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섭리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사도 또 하나님의 나라도 이 모두 다 하나님의 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양정교회는 지금 어떠한 때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실 때이라고 믿습니다. 요셉의 그 고난이 출애굽을 위한 준비의 과정이었던 것처럼 우리 양정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뜻과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서 준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며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마음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가장 정확한 때에 구원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 양정교회도 하나님의 가장 그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이끌어 주셔서 든든한 진리의 기둥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욱더 힘써서 마음을 모아서 지혜를 모으고 더욱더 힘써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날 때와 죽을 때와 그리고 심을 때와 뽑을 때와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와 전쟁할 때와 평화로울 때 이처럼 전혀 다른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떤 때는 기쁘고 어떤 때는 아프고 절망스럽고 또 어떤 때는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는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받아들이기 힘든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그 때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그 시간표대로 그 시간표에 따라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질 때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때가 과연 어떤 때인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의 자세이고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명언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이걸 스피노자가 말을 했다고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뭐 루터가 또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명언이 무엇이냐면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 나무를 심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오늘이란 이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절망적인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희망의 씨앗을 심으며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힘쓰면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또 미래를 알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오늘이란 삶에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때를 정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때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자세이고 우리의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 과거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그렇다고 합니다. 자, 지나간 과거의 영광과 추억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현재를 놓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과거의 그거를 추억하고 회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만 너무 집착하고 과거를 그리워하다 보면 발전이 없습니다. 진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미래에만 뜻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하는 말이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뭐뭐 하겠다. 언젠가 기회가 주어지면 뭐뭐 하겠다.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오늘을 미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도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무 미래만 바라보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이나 이 소중한 시간을 놓쳐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미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과거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이 시간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지체하지 않고 즉시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즉각 순종했다고 창세기 22장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많은 것을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어떤 뜻이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 마음에 두셨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세팅해놨다는 거예요. 설치를 해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칩을 하나 딱 심어놓은 거예요. 그게 세팅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세팅해 놓았는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고 영원히 교제하도록 창조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치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도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이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워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이렇게 창조되었고 세팅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영혼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도 영원한 사랑을 꿈꾸고 행복도 영원한 것을 갈망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유한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영원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영원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이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원래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도록 그렇게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그러나 제가 들어온 이후로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피조물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창조주보다 세상을 더 섬기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 자랑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이런 것이 가득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순간적인 만족과 쾌락을 더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할 인간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의 정욕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범죄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깊은 마음 속에는 여전히 영혼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그런 갈망이 그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육신의 본능으로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영혼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과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숭이가 아무리 높은 지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데요. 인간의 본분이 무엇이냐면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그리워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이 땅의 이 삶이 바로 순례자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이때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면 참 신기한 장면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바다 거북이가 산란기가 되면 육지로 올라오게 되는데 자, 바다에서 약 100m 떨어진 그 아득한 숲을 밑에 구덩이를 파고 이제 알을 낳게 되는데요. 거북이는 닭처럼 매일 한 알씩 놓는 게 아닙니다. 그 몇 초 간격으로 수십 개의 알을 한꺼번에 낳고는 거기다가 이제 모래를 덮습니다. 그 위에 모래를 덮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알들이 그 태어나는 그 순간 그 차례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알을 깨어나면서 모래를 헤치고 어디론가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거북이 한 마리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그 알을 낳은 순서대로 차례대로 한꺼번에 어떻게요? 그 어느 곳으로 향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향하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바로 바다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 바다 거북이는 자동적으로 바다를 향해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생물 가운데서도 바다를 향한 그 본능을 그 가운데 심어 놓았기 때문에 이 바다 거북이는 영원한 안식처인 바다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바다 거북이가 바다를 향해 달려갈 때 넘어져서 상처가 나고 피가 나기도 하고 또 가다가 또 엎드러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포기하지 않고 바다를 향해서 필사적으로 달려갑니다. 바다의 거북이가 이렇게 필사적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실망과 좌절과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또 질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는 그런 순간이 오더라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서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일을 향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또 출세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서 또 많은 재물을 얻고 명예와 권세를 얻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순간적으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썩어져 없어질 것들입니다. 순간적입니다. 마치 물거품과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했냐 하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라라고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 20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인생을 잠에서 깨어나면 사라지는 꿈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짧다 보니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진시 황제는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했고 한나라의 무제는 아침에 영롱한 이슬을 받아 먹으면서 불로장생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도 사라지고 인간의 영광도 시들고 우리의 육체도 생명도 우리의 육체의 생명도 끝이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사람의 육체는 풀과 같고 세상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때가 되면 시들고 다 떨어집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시대도 변합니다. 세상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을 들어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영원하신 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이 영원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말씀으로 날로날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4장 18절에서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예,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저 위에 하나님을 향한 본향을 그려하고 또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오늘의 이 시간에 감사하고 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도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기뻐하며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전도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기뻐하며 선을 행한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그냥 즐겁게 생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며 선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라고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며 또 그 선한 그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라고 그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자, 그 상반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며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뜻이고 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해내는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 선을 행하며 살도록 창조되었고 선을 행할 때 우울증이 치료됐다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 아들러에게 어느 날 우울증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러는 그 우울증 환자를 여러 가지 이렇게 환경을 조사해 본 결과 특별하게 어디 나쁜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러가 어떻게 처방을 했냐면 그 환자에게 앞으로 2주 동안 이 약을 복용하는가 동시에 누구를 기쁘게 해줄까 또 누구를 위로해 줄까 아니면 또 어떤 봉사활동을 할까 그리고 힘써 찾아보면서 그걸 실천하라고 이렇게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는 아들러가 처방해 준 대로 매일 또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고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또 봉사할 곳을 찾아가서 또 남을 도와주고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아주 이 우울증이 치료되어서 아주 활기차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나누고 섬길 때, 선을 행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을 누리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내 또한 알았도다. 예, 전도자는 자신이 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는데요. 이 참된 행복이 어디 거창한 데서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곳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따뜻한 밥 한 끼 먹는 것,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것, 그리고 내가 건강 있어서 일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애쓴 그 결과 또 편안하게 쉬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지극히 평범한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나친 욕심과 비교의식 때문에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은데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 내가 가진 것보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더 부러워하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일상을, 이 시간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을 줄 내가 알았도다. 예. 전도자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영원하다라고 자, 이 14절에서 선포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과 끝을 아시고 또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역사 안에서 이거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살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도자는 그 인생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이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인생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이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부귀와 권세와 영광과 젊음은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에 감사하고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크로노스로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의미 있는 역사적인 카이로서적인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을 주셨사오니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또 소망하며 믿음을 주여 온전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준비하며 사명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일에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작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선물을 발견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이 경외하는 마음이 자리 잡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가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중고등부 수련회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학생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영과 육이 회복되어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수련을 통하여 그 받은 은혜가 삶으로 이어져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인분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